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욥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더 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생각해 보려고 할 때 더 큰 믿음의 소원이 뭘까?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뭐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소원들보다 또 더 큰 믿음의 소원을 갖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표면적인 신앙생활에서 내면적인 신앙생활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욥이 왜 시험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는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는가? 안락하게 주셔서 믿는가? 그래서 사탄이 그걸 시험을 건 거 아닙니까? 그걸 보이십시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그 속에 드러나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욕되지만 않기를, 문제만 일으키지 않기를, 죄만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표면적 신앙 아닙니까? 이거 한 번에 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탄이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마,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그렇게 표면적이지 않아, 그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내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험이 허락되었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었고 그리고 욥은 거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땐 아 욥이 표면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처음에는 그 뭐 말하자면 몸살이는 거죠. 죄가 되지 않을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혹은 그걸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 그렇지 않았구나, 그에겐 내면적인 신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인 신앙일 수 있지만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서 아 그분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신앙인이 맞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힘차게 나아가서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몸살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을 마주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그러면 더 내면적인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애써 와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삶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믿음의 소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신앙의 변화가 예전에는 그냥 자전거와 휘발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전거에서 휘발유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전거는 내가 돌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휘발유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휘발유는 얹고 가거나 아니면 들고 가거나 하는 거지 휘발유가 자전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바퀴에 윤활유 정도? 혹은 뭐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는 정도? 이 휘발유를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마음속에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게 내가 내 발로 움직이는 자전거라고 하면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자동차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자동차가 되었어요. 내 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휘발유는 너무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죠.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발유의 그 석유의 그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자전거는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이는 근력의 힘으로만 가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뭐 나만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태울 수 있고. 자전거에 누굴 태우겠어요? 나 혼자도 버거운데. 그러나 자동차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물건을 실을 수 있고,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돼요.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좋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자극을 받아도 뭐 그건 그냥 그뿐일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은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승리, 욥의 결실, 욥의 인내의 그 결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탄의 시험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내면적인 신앙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나타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고통의 일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을 총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그 재산이었던 소와 나귀와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어요. 계속 닥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다음 재앙에 대해서 소식을 들려주고 또 소식을 들려주는 게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후두두두두둑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 큰 바람이 불어 천정이 무너져서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슨 소설처럼, 거짓말처럼, 영화처럼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소가, 나귀가, 양이, 낙타가, 그리고 종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풍성하게 그 욥의 그러한 모든 소유물이요, 또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요, 누리고 있었던 혜택이었는데 그게 정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그건 그 사람들이 나빴지 스바 사람들이 나빴지 스바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갈대아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걸 거야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측과 그러한 나름의 위안을 또 뒤집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불은 큰 바람은 뭐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큰 바람이 왜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욥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안 되려면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름 변증을 하는 거죠. 나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이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이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혹은 또 그러한 것을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에 돌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안 주세요? 왜 안 지키세요?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큰 바람이 불기 전에 자녀들이 바람이나 쐬러 갈까 하고 싹 가는데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수많은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사건 한번 나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1초만 늦었더라도 1초만 빨랐더라도 큰 바람 오기 전에 바람 쐬러 나갔더라도 아니면 모이기 전에 큰 바람이 불던지 근데 어쩌면 딱 모이는데 딱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도 말이죠. 지붕도 튼튼하게 그렇게 지었는데도 왜 그 지붕이 무너지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왜 갈대아 사람들이 왜 내 낙타만 왜 다른 낙타가 아니라 왜 낙타만 왜 하나님의 불은 여기 떨어지든지 저기 떨어지지 않고 왜 정확히 우리 양들과 그 양들을 다루고 있는 종들에게 그대로 떨어졌을까.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5미터만 비껴나가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미터만 비껴나가 근데 정확히 거기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실수가 아니야. 어쩌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럼 뭐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에 이 사고의 흐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과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냐? 이제 이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젠 달라졌네. 그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월일 수도 있고 그게 2월일 수도 있고 그게 3월일 수도 있고 그게 어제일 수도 있고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혹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내일일 수도 있어요. 찾아오는 그 사건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음은 아주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과 하나님 뭐가 더 소중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정말 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이제 종종 경험하죠. 그 속에서.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는데 제가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괴로운 경험이 많았는데 뭐 다 말하기는 어렵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좌절과 상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새벽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그 정말 열병을 앓듯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선택 중에서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만약에 축복이 더 중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더 축복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새벽 기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금요 철야를 했던 거고 그래서 금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찬양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다 사라지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니까 그 모든 것에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겪어도, 자녀를 건드린다? 난 이거 못 참아요. 내가 좋아하는 낙타와 종을 건드린다? 양을 건드린다? 소와 그리고 나귀를 건드린다? 난 이거 못 참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주신 것들 중에 건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형성해 나가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보여준 그대로가 맞는 거였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믿은 거였어요. 그럼 사탄의 말에 딱 맞아요. 아, 그 정도밖에 아니었구나. 그는 의로웠지만 경건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섬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소와 나귀에 있었구나. 양에 있었구나. 낙타에 있었구나. 그리고 자녀에 있었구나. 그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구나. 만약에 욥이 그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아쉬웠겠죠. 그 정도뿐이었다면.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중에서 진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은 또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 가림막이 다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려요. 다 천으로 가리고 이제 가림막으로 가리고 그러다가 그걸 다 벗기는 때가 있어요. 건물을 둘러쌌던 모든 것들을 천들을 다 제거하고 파이프들 다 제거하고 막아놨던 그 모든 가림판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건 뭐냐면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진정한 내면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내면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그냥 아 여기서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여기서 아 이건 시험이야. 아 이건 유혹이야. 아 여기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주 믿음이 투철한가를 보여줘야지. 그런 식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 진정한 내면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내 뜻에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또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강하심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다면 그럼 이거는 내 중심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욥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였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더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우시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이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순물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도자기를 빚고 그리고 그 용광 이제 뜨거운 풀뭇불에 도자기를 집어 넣으면 그게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불순물들이 사라지면서 아주 그 진실한 그 도자기 특유의 그 빛나는 그 모습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뭐냐라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걸 먼저 이해하고 욥의 얘기를 들어야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욥의 얘기만 털컥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대사도 아니고 대본도 아니고 뭐 말하라고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에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연합되려고 하니까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남는 거는 나의 의지만 남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었다면?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유명해지고 싶었고,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다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건 내 본질만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가림막이 다 벗겨지고, 연기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용광로에서 불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떨어질 건 떨어지고 남은 게 내가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욥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게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어떤 때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기분 좋을 때 그다음에 또 잔치할 때 그때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애들이 다 죽었어요. 소도 나귀도 양도 낙타도 종들도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그가 정말 제 가운데 누워서 그리고 또 고통하며 한탄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자해하며 혹은 죽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걸핏하면 죽지 않습니까? 뭐 하면 죽으려고 해요. 빚지면 죽고 게임에서 지면 죽고 열받아서 죽고 뭐 웃은 소리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면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리라 그런 말들도 있어요. 정 부인하다 안 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돼. 창문이 있대. 창문 비상구. 그런 모든 분위기와 그리고 그런 어떤 성향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욥의 모습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 그걸 받을 때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시는 것도 아 스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불도 하나님이 맞고 갈대아 사람도 하나님이 맞고 큰 바람도 하나님이 맞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네. 그게 가져가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네.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니 그 영광의 그 크심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욥의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러한 진실함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내면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면을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표면으로 내면을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면은 내면이고 표면은 표면이에요. 표면의 그 형식과 그리고 그런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 속에 내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면은 아예 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르신 것이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부족해지고 우리가 혹 연약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세운 것이니까. 집을 짓는 것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 나무로 집을 짓는 거, 하지만 든든하게 그리고 돌로 그렇게 집을 짓는 것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짓는가? 그냥 집으로 집을 짓느냐? 그냥 얼기설기해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정말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느냐? 그게 다른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확신, 그러한 것이 생겨날 때 여기에 내면의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사라지고 저게 사라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뭐 제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 자기가 이름을 나타내고 이 시대에 뭐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전으로 혹은 죽음 이후까지가 다 나타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인생을 바쳐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어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그건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감수했는가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면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근데 고통을 감수하면 그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의 진실함의 이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 속에 마지막에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악하십니다. 막 서슴없이. 애초에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잘못되고 가져가시는 것도 잘못되고 주셔도 잘못이고 주셔도 문제 가져가셔도 문제 하나님이 하는 건 다 문제예요. 그러면 그건 범죄죠. 범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정말 아주 비천한 이 세상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나도 거기에 연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에 그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면 생활의 시작을 애초에 복 주시고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또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야,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야, 오늘 몇 등 할까 기대되는데 아 요번에 정말 감사한 건 많이 드렸으니까 다음 해에는 얼마나 돈을 벌까 야, 참 소망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소망과 바램들을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욕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대와는 너무 다른데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히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범죄함과 욥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해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 하나님들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봐야 되는데 내 가치를 생각하니까 나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나도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삶 속에 적용시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욥은 얻고서 잃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가 적용이 되냐면 아예 얻지도 못해요.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이 촉을 발동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막 다른 경제활동과 혹은 수익들을 막 이렇게 불려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나왔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주식값이 올라가고 뭐 코인값이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경제가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동안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혹은 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때 욥은 얻었던 걸 잃은 건데 우리는 얻지도 못하고 잃은 것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상심할까요? 안 할까요? 종종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보러 온 게 있냐? 남들 볼 때 당신 뭐 했냐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 했냐고. 남들이 저렇게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뭐 할 때 아버지는 뭐 했냐? 어머니는 뭐 했냐?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딴 애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는데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욥이 당면한 그런 모든 상실감은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가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욥을 통해 이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진실한 가치가 또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이 아니죠.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뭐 60년대는 70년대는 기회는 있겠죠. 아, 그때 우리가 땅 샀으면, 그때 우리가 주식을 샀으면, 그때 우리가 뭘 했으면.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복되고 부유롭고 번성한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면 그러한 삶이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된 가치의 핵심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 뜻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 뜻의 그 모든 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욥의 시험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통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가져가신 이도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나요? 우리의 고백 속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뜻이군요. 내 생각은 아,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저렇게 했었으면, 아, 지금이라도 좀 해볼까? 늦었지만, 조금 늦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 볼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겨쳐 놓고 지금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발끝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한 번 발 담그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한 번 발 담그면. 그런 방향에, 아니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유 하나님은 못 믿어. 난 이제 뭐 대행사를 믿을 거야. 뭐 거래소를 믿을 거야. 혹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믿을 거야. 난 이제 거기에 붙들려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의 가치, 그 속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있습니다. 가장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욥이 그 가치를 계속 발견합니다. 그의 인생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또 시작돼요. 한 시험이 한 세 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생명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욥과 같이, 또 이 시대에도 욥의 시험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모든 주의 영광과 부르심과 그리고 뜻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하고 또 밤을 새야 하며 또 그런 모습을 죽어라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심을 생각하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 그가 깨달은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내야 하는 주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